콘서트. 오늘은 고전으로 읽는 고사성어 인문학의 저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의 최정준 교수를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말 그리고 꿈을 연결고리로 해서 관련된 고사성어와 고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만나는 고전으로 읽는 고사성어 인문학 이 책에는 103개의 사자 성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편이더라고요. 정미 씨 어땠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르는. 아니, 저는 근데 딱 하나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네.
예필유수라는 사자 성어가 있어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즐거우면 반드시 따르게 된다.
여기 딱 맞아요.
예, 약간 좀 그 싸이 같은 느낌의 이제 풀이를 해주시면서 예. 그림도 그렇게 이제 책 예. 65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걸 왜 어렸을 적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 사전 찢어서 먹었다고 하잖아요. 찢어서 먹어야겠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근데 교수님 굉장히 원망스럽네요. 최정준 교수님.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예, 예, 그러니까요.
모르는 것만 일부러 역 그러니까. 뜯는 것도 힘드실
그러니까
텐데요.
이게 뭐
잘난 척하기 위함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업자득이죠 이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신문의 칼럼 난이 아주 조그만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부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익히 그런 거 하는 건 별 내 의미가 없겠다 내가 하는.
네.
근데 주역에 대한 이제 곡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아 그러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거기서 추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사실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정성이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압축적이다 보니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책이죠, 이게.
아하.
그러니까 참 그 해소하기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냥 보면 이건 참 그런 생각이 들겠다.
요즘에는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되면 QR코드로 넘어가는 네, 네. 거 있잖아요. 그거 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알고 싶으면 이걸 대세요, 이렇게.
알고 싶으면.
너무 재밌어요. 네.
정민 씨가 하나 꼭 뽑아주셨으니까 저도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화복상전이에요.
화복상전.
네. 네. 재앙과 복은 서로 뒤바뀐다. 그러니까 뭐 인생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야, 정말 예. 진리죠.
예.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다가 또 예. 힘든 일도 있고.
맞아, 맞아, 맞아.
견디면 또 좋은 일도 오고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예. 자 책에는 특히 주역과 관련된 고사성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최정준 교수는 주역 전문가이기도 하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 주역이란 책은 어떤 책인가요?
그 우리 그 책 보러 갈 때 도서관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도가 그림 도자예요.
도서관 할 때 도자가요?
선은 글 서자고. 그러니까 인류가 해온 일에 대한 그 정리된 기록이 두 가지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림하고 글하고. 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두 파트로 구분을 할 때 역사 시대, 선사 시대를 구분하는 게 바로 문자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고전은 글만 있어요, 문자. 근데 이 주역이라는 책을 떠들어 보면 그림이 나와요. 부호. 이모티콘. 하나는 딱 이어져 있고 네. 하나는 끊어져 있는 거. 우리 태극기에 보면 이제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건데 그래서 그 부호가 사실은 이게 어떤 상형 문자. 또 하나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역사 이후의 문자. 이런 것들로 이제 돼 있는 책인데 핵심 주제는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자연이 변화하고 하는 그런 섭리랄까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해설을 붙인 책이죠.
네, 저는 뭐 그 교수님하고 타 방송사에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 고전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기억해요. 이름도 아주 특이하죠. 복희 씨의 주역.
예.
네. 언제 지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5천 년 전이라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실 페니키아 문자 갖다 놔도 비슷할 거예요. 그 감이 오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도형 부호 그림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호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다가 그걸로 정치도 하고 현실적인 이제 소통도 하고 하다가 문자 이후에 그것과 정합적으로 해설을 한 우리 그림 감상하면 뭐 세한도 하면 거기에 해설 붙어 있듯이 예, 예. 어떤 그런 변화를 주제로 한 체계적인 그 부호마다 64가지 부호마다 설명이 붙어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
근데 그 설명을 이제 최초로 저 주나라에서 하신 분이 문왕이고
네.
그리고 그 또 문왕 주공이고 그거를 말년에 정리하신 분이 이제 공자라고 해가지고
네.
저자가 네 분이에요.
아, 네.
복희, 문왕, 주공, 공자 다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는 거죠.
유교 경전이구나.
네, 역경. 예.
아, 그렇군요. 예. 이 주역하면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 네 분이서 같이 그러면 공저하신 책이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궁금한 것이 우리가 주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역을 알면 내 운명과 미래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전보는 책이라고 주역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 동전이 있으면 양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그 주역이라는 책 속에는 점서적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한 면에는 어떤 이 철학, 어떤 우주나 인간에 대한 그런 변화의 섭리, 이제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책인데
네.
사실은 뭐 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우리 그 내년에 또 선거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투표용지 잘 보시면 그게 전복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투표용지
투표...
도장 딱 찢었잖아요.
아, 네네, 도장이요. 네.
그냥 거기에 뭐 사람이 비슷하게 찍히죠.
아,
그게 전복자예요. 네. 전복자.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아 이게 하늘의 뜻이다.
네네네.
아, 그게 이제 천 민심은 천심이다.
아 그래서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아. 그 점은 원래 역사가 옛날에 크게 두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전복자. 전복자를 보면 세로로 쭉 내리고 가로로 삐져나왔죠.
네.
그게 균열의 모습이에요.
균열.
아, 예전에 거북 예. 배껍질 예. 그걸 딱딱하잖아요. 거기다 새겨. 알고 싶은 내용을.
네네.
새겨가지고 불에다 구워요.
네.
그냥 균열이 일어나. 균열이 가로 세로로 일어나.
예.
그 모습이 복이에요. 그게.
아 그렇구나. 아, 네.
거기다 밑에다 입구자 한 게 점이고.
아.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의 점법이 오래됐고 또 하나는 주역에서는 이제 대나무 가지를 가지고 또 네. 점을 치는 게 있어요.
오.
그런 두 가지 어떤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 그 시스템인데
네.
그것들이 역사가 오래됐고 제도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담당하는 관직도 있었고
네.
춘추자 시절에는 책에 보면 한 20여 가지의 그런 주역으로 대사를 결정한 대목이 나와요.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 이것이 어떤 예전에는 많이 그 체계화되고 활용이 되었구나 이걸
네.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역이 전복을 위한 원전과도 같은 것인가 동시에 상당히 어려운 유교 경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주역은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관점인가요? 결국 주역에서 사람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뭔가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미래라는 말 있잖아요.
네.
미래. 근데 그 미자가 미래가 그 안 온다는 불레가 아니고 미래라고 했잖아요. 그 미는 아직 미자예요.
그렇죠.
레는 올레자.
네.
그러니까 안일 미자에다 방점을 찍으면 그건 모르는 영역이에요. 아직 안 왔으니까 결정이 안 됐고.
네.
근데 올레자에다 방점을 찍으면 반드시 오잖아요. 예. 지나고 보면 반드시 왔잖아요.
왔었던.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중간자적인 존재.
아.
그래서 물리학의 예전에 소 교수가 그 양자역학하고 비교해서 쓴 논문이 있어요. 그때 같이 세미나를 했었는데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 빛에 관해서 물리학자들이 규명을 할 때 규정을 할 때 이게 파동이냐 입자냐. 그게 딱 부러지게 안 된다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제 예, 그렇게 나타나듯이 미래라는 영역도 어떤 예정은 돼 있지만 결정은 돼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큰 틀에서는 예정은 돼 있지만 실제 그렇게 흘러갈지 아닐지는 어떤 확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속 시원하진 않네요.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주를 보러 다니거나 점을 보러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글쎄 사람에게는 운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정미 씨는 어때요?
저도 개인적으로 막 그걸 막 듣거나 들으러 찾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닌데 왜 지나가시던 분들이 한 말씀씩 해주시는 싫은 게 그렇게 잔상이 많이 남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거면 좋은 거면 어 그래 이러고 마는데 나쁜 거면 그렇게 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최정윤 교수님 얘기 듣고 나니까 저 대나무 가지하고 거북이 등껍질 구하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화로에 좀 이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점 한번 보려고요 스스로. 근데 좀 또 이렇게 보는 게 또 큰일 앞두고 있으면 불안불안하니까 정말 묻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옛날에 큰 전쟁 앞둔 장군이나 임금도 그렇게 점을 보셨다면서요.
많이 봤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도.
예, 그 일기 보면 쭉 점친 일기가 있는데 양반이 유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도개걸륜모가 있으면 유타하고 못을 한 쌍으로 섞어서 1, 2, 3, 4죠? 예. 그걸 세 번 던져. 네.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64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빨리 계산해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말이 써 있어요. 사자성어로. 아하. 깜깜한 밤에 뭐 등불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주로 점친 게 보면 진 펼치는 거. 그리고 왜구가 쳐들어올까 안 올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들 걱정. 야, 얘가 병 걸렸다는데 네. 좀 차도가 있을까? 그리고 자기 친구 걱정. 유성룡. 야, 이 친구 어떻게 좀 풀렸나?
네.
뭐 이런 거에 이게 들어보면 그리고 그 태종.
네.
그 거기에서 이제 뭐라냐면 조선 초에 이 한양 그 지금 수도 정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좀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수제도 나오고 화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태종이 뭐라냐면 실록에 보면 예전에 고려 때 왕건도 도읍을 정할 때 이 주역점을 쳤다.
아하.
그걸로 결정하자. 쳐요. 그랬는데 이제 한양은 이길 일흉. 둘은 길하고 하나는 흉하다고 나오고 나머지 개경무학은 이제 이흉일길.
네.
그래서 딱 그 결정을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사를 앞두고는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켰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위안도 되고 그러셨을 것
그게
같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위안이 된다는
네네.
거.
뭐 주역 얘기가 나온 김에 점, 사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까?
그 혹시 집에서 그 재미로 화투 쳐보신 적 있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네. 그 화투 팩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없죠.
그게 명의 명.
명. 운명할 때 그 명.
내가 응애 하고 나오면 그거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요?
아니요.
그런데 그게 오광이 다 들어왔다고 이기나요?
아닙니다.
그러지?
아니더라고요.
그게 운이에요. 운.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운자. 아하. 그게 운전을 어떻게 하고 주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아, 네. 운전할 때 운자도 그 운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명운이라고 안 하고 운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명을 가만 내비두지 말고 주체적으로 드라이브를 잘해라. 이거
멋진 말인데요.
진짜로요.
운명.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보면 그 전국시대 그 사상가 중에 열자라고 있어요. 열자. 와, 아주 재밌는 그런데 참 춘추전국 무궁무진한 시기죠. 근데 그 보면은 그 제자가 이제 착 배우다가 지루한 거야. 네. 그래서 다 가보니까 다 알아맞혀. 미래 일을. 언제 벌어진 일도 막 다 알아맞혀.
네네.
사는지 죽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호자라는 스승한테 와가지고 얘기한 거죠. 선생님, 아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선생님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말을 못하고.
네네네.
선생님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가보자. 가봤더니 그 스승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당신 스승은 10일 안에 죽을 것이다.
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얘기가 그럴 테지. 내가 그 친구한테 움직이지 않는 땅의 기상을 보여줬다. 그리고 다음날 또 이제 그 무당한테 갔죠.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야, 당신 스승 이제 살아날 것 같아. 그래, 집에 와서 하니, 그렇겠지. 내가 이번에는 움직이는 하늘의 상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왔어요. 도저히 모르겠다. 정해지지 않았다.
네.
그렇겠지. 내가 그 천지가 서로 조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사람의 그 심상이라는 게 결국 미래를 아까 드라이브하고 움직여 나가는 게 마음 아니에요. 생각이고 철학이고.
예, 예, 예.
그런 것들이라는 것은 읽혀지는 게 아니다. 사람이 마음의 깊이라는 거. 우주보다 네, 깊어가지고 네. 그래서 너가 그 경지까지 공부를 하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놈이 커가지고 귀나 열어가지고 왜 그런 소리야 듣고 온다고 혼난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로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네. 그
알겠습니다. 네. 관상보다는 심상.
네. 좋은
적극적으로.
말.
네. 자, 주역과 관련된 이야기 곁들여서 점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짝 들어봤어요. 잠시 퀴즈 드리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 책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유교 경전인 동시에 길흉을 전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가죽으로 만든 끈이 세 번 끊어질 정도로 이 책을 많이 읽어서 위편삼절이라는 고사성어를 낳기도 했죠.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변화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풀이하며 사람들이 우주적 섭리에 의한 음양 변화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2부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이 책은 무엇일까요? 1번 주역, 2번 손자병법, 3번 서유기.
정답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비움과 소통에서 펴낸 고전으로 읽는 고사성어 인문학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응답하라 1994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김성균과 도희의 노래입니다. 운명. 토요 인문학 콘서트 2부에서는 동양 고전 가운데 주역과 관련이 있는 사자성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예부터 주역에 심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공자, 노자,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그리고 오늘 나와 계시는 최정준 교수에 이르기까지.
네.
아, 이 훌륭한 분들이 주역에 심취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주제 자체가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변화가 주제가 안 되는 철학이 어디 있어요? 서양에 대한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변화에 대한 담론이긴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음양론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부하게. 막 8괘가 있고 64괘가 있고 그런 거기에 또 글도 붙여 있고 저자들이 또 성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고 사실 쉽다가도 어렵고 어렵다가 쉬워지고 계속 그러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취 안 할래야, 그러니까 좋아서 심취하는 면도 있지만 그런 어떤 깊이랄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깊어지니까 이제 빠지는 거죠.
네. 특히 오늘 자주 등장하는 공자는 말년에 이 주역에 푹 빠져서 지냈고 그래서 뭐 앞서도 살짝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생긴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예전에는 사실 공자가 주유천하했다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는데 당시 현실에서 어떻게 한번 그 설득을 하고 공감을 얻어서 자신의 사상을 현실화시키려고 했다가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년에 보면은 그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공자세가의 기록에 의하면 공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역읽기를 무진장 좋아하고 심취했는데 위편삼절 그 예전에 이제 책이라는 게 대나무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주가 안에다가 네네. 글을 썼죠. 그래서 지금 사실 새로 쓰기도 그 인쇄문화 영향인데 주가 안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글을 쓰고 또 썩지 않게 이제 옷도 칠하고 그러고 그 주관과 주관을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구멍을 내 가지고 끈으로 가죽 끈으로 이렇게 이었단 말이에요. 그 두루루 펼쳤다가 딱 마르면 마를 권자 1권. 또 쭉 했다가 또 마르면 2권.
아하.
그러니까 옛날에 뭐 남아가 술에 다섯 술에는 읽어야 된다는
네,
게 사실은
맞아.
이렇게 쫄 필요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부피가 좀 컸네요.
지금 USB에 하나 다 들어가고 남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요즘 바뀌겠네요. 남아 1 USB 이렇게.
근데 그 이제 책을 얼마나 그걸 펼쳤다가 다시 말았다가 했으면 그 가죽으로 만든 끈을 세 번이나 끊어먹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화두가 있는 거죠. 과연 50에 지천명을 하고 당신 술에 70에 종심소의 불구를 한 분이 그걸 이치를 몰라서 그랬겠느냐. 그거보다는 먼 후대를 내다보고 당신이 펼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치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후학들이 좀 알기 쉽게 그렇게 해설전을 붙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논어에 보면 공자가 당신 말씀을 하시죠. 관련해서 나는 옛날에 그 노팽이라는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 양반이 옛 것을 좋아해가지고 훼손시키지 않고 참 그 즐겨 읽고 했는데 나도 그처럼 내가 여기에 보태문 되고 하고 저술은 하지만 내가 그거를 다시 빼고 내 걸 넣는 그런 작업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이 이제 수리부작이에요. 수리부작. 네네. 내가 저술은 하긴 하지만 내가 이분들의 영역을 살리면서 거기에 내가 이제 날개를 달겠다. 그래서 공자의 작품을 뭐라고 부르냐면 열 가지 날개라는 표현으로 십익이라고 그래요. 새가 몸통은 나는 손을 못 댄다. 이 글은 어마어마하게 큰 글이라 그 대신 이 글이 멀리 넓게 퍼지도록 내가 날개는 내가 달아주겠다.
와.
그래서 이제 십익이라는 표현으로 또 주역이 전해지죠.
그러니까 공자가 주역을 마무리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공자가 아니면 그렇죠. 집대 공자가 아니면 해설전도 네네. 붙이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알겠습니다. 네. 옛 것을 좋아해서 훼손시키지 않되 저술은 하되 또 내가 이 책에 날개를 달겠다. 이런 뜻이 있었군요. 요 또 주역하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건곤감리 태극기에 나오는 그 양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 되어 있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수님 논문이 태극기에 관한 역학적 검토이시기도 한데요. 태극기와 주역의 관계 또 건곤감리는 어찌하여 등장하였는지
그러게 이게 왜 등장했을까요?
예예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그래서 왜 등장했냐고 한번 물어보는 팀이 있었어요.
네네.
그 삼성 그 임원단 출신들 그 특강을 한번 했는데 도대체 태극기가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련이냐?
예.
아주 관련이 많아요. 건곤감리라는 게 천지일월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천지현황한 하늘천 따지 있죠.
네.
그리고 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예.
천체가 있고 지구가 있고
예.
우리 옆에 달이 돌고 있고 태양계를 또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우주적인 어떤 그런 기운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태극기를 잘 보시면
네.
국가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변화의 그 즈음에 처해 있어요. 언젠간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가 브랜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겠죠?
예.
그러면 이걸 이대로 쓸까 말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살짝 뭔가 제안을 제가 한 거예요. 지금 태극기를 보면 우리나라 그 38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서해안 쪽은 푹 들어가고 동해안 쪽은 슉 올라가고
아, 태극에
위는 빨갛고 아래는 파랗고
예.
그런 딱 선입견이 생기는 그런 이미지인데
네.
그것이 사실은 원래 그 도안이 아니에요.
오.
곡절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해놓고 그래서 천지일월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과의 어떤 그런 그 호연직이랄까
네.
뭐 섭리랄까
네.
이런 부분들이 집집마다 사실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또 책에 나오는 주역 속 사자성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지금 딱 맞는 시의적절한 표현이 있네요. 뭐 22일 동지 그리고 25일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다고요. 복례무구.
네. 그게 이제 법붕자
네.
올레자 벗이 오면은 그 탈이 없다.
네. 벗이 없다. 와야만 허물이 없다.
그렇죠. 벗이 와야만 허물이 없다.
네.
크리스마스 얘기한 거는 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네.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 세 명이 찾아오잖아요. 네. 알고. 근데 이건 이제 무슨 맥락이냐면 동지라는 시즌이 참 특이하고 특별하고 고대부터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던 시즌이에요.
네. 밤이 가장 긴.
그렇죠. 가장 길고 동시에 이제 새롭게
그렇죠.
낮의 기운이 싹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밝고 선량하고 착한 그 양의 기운이 싹 틀 때에 거기서 뚝 끊어 먹으면 안 되고 그 같은 동료 같은 기운들이 자꾸 와야만
아하.
세상이 밝아지고
예.
명랑해지고 건강해진다. 이런 게 이제 북례무구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아까 공자 첫 논어 처음에 기쁨을 내가 공부를 해서 얻었다 쳐도 거기서 뚝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 공감을 하는 친구들이 자꾸 오면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 동지에 대한 어떤 그런 소중한 옛날에는 동지에는 사대문 다 걸었어요. 어허. 저기 보면 나그네 장사도 못 다니게 하고 왜냐하면 그 하나의 선량한 소중함을 잘 지켜가지고 버시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마인드랄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 또 하나는 시즌이 비슷하잖아요. 크리스마스하고.
네네네.
이게 로마의 예전에 태양신 숭배 사상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떤 밝은 이제 해를 기념을 하고 하듯이 이제 어둠의 극치를 깨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밝은 빛.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건 동서양은 조금 다르지만 맥락은 동일하다는 의미 뭐 이 정도죠.
네, 북내 무구 버시와야만 허물이 없다. 뭐 동지 크리스마스 어떤 의미인 줄은 알겠습니다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자, 주역 속에 나오는 사자성어들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주역 속의 사자성어들을 모아봤어요. 최정준 교수의 강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우리 뭐 매년 맞이하는 그 시작과 끝인데 이제 주역의 그 여우 이야기가 나와요.
여우.
여우가 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우가 그 강물을 건너려면 탁 보고 알아요. 내가 건널 만한 강인지.
아.
그래가지고 탁 그런 꼬리를 착 쳐들고 착 건너가. 그런데 야 이건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못 건너겠다.
네.
꼬리를 내려. 꼬리를 내릴 때 내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우가 참 그 지혜로워요.
예.
그런데 이제 건너가요. 치켜들고 야 이건 내가 이제 건너갈 만하다 건너가다가 왜 못 건너가는 경우가 생기냐. 사실 여우는 사람을 빗댄 건데 지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육지가 보여 항해를 다 마치고 그럼 아, 다 온 양 파티를 벌 선상 파티를
아~
야 이제 다 왔어 혁띠
예,
풀어
예.
자 주한상 말해 마시자
아하.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를 적신다는 표현을 하는데 머리 적시면 푹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술잔을 버리고 머리를 적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말이면 술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축하도 하고 성과에 대한 이런 것도 하고 술을 마시지만 머리까지는 빠뜨리지 말아라
네네.
그런 중의적인 표현도 있는 건데
네네.
그렇게 보면 사실 무언가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끝을 못 맺는 경우는 그 처음의 판단 내가 이 물을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진행을 해오는 그런 거 플러스 나중에 그거를 마무리 짓고 배를 육지에다 끌어올리고 그리고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즐겨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된 사자성어 두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그 작사 못이라는 건데요. 작사 일을 지을 때는 못이 처음을 잘 도모하라.
아.
이게 줄임말이 모사예요, 모사.
아, 네네.
우리가 모사꾼 하면은 막 그
안 좋은 얘기로.
근데 그것보다 좋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꾀냐면 하늘과 물이 만난 꾀예요. 그런데 하늘은 위에 있고 지향성이 위를 지향해요. 물은 아래에서 흐르고 아래를 지향해. 근데 둘이 만나서 어떤 일을 도모하잖아요. 시간의 문제지 목적이 다르고 성정이 다르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는 위로 가자고 언쟁을 하고 하나는 아래 가자고 언쟁을 한다. 송사가 벌어진다는 이게 천수송괴예요. 그렇듯이 무언가 사람끼리 어떤 연초에 도모를 하시거나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 뭐 재정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획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같이 도모하는 어떤 그런 사람 그 간에 어떤 처음에 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진짜로요.
네.
그런 거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 끝을 못 보냐 관련해서 군자 유종이라는 그런 주역의 말이 있어요.
군자 유종.
군자는 유종의 말 그대로 마침을 둔다. 그런데 그게 무슨 꾀가 있냐면 그 겸손하다는 겸꾀인데 그 높은 산이 땅 위에 우뚝 솟아 있는 게 아니고 땅 아래 자기를 낮추고 있는 괴가 있어요. 지산 겸괴. 따지 메산. 땅 아래에 산이 있는 겸.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자신이 붙으면 네. 사람이 오만하게 돼 있거든요. 강태공이 뭐랬냐면은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적을 얕잡아 보는 거다. 일처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맞아요. 내가 세우는 거에 대해서 아, 뭐 이것쯤이 하고 하는 순간 바로 이제 머리를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처음과 끝에 관한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를 항심을 가지고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거에 관련된 게 그 증자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증자.
예, 공자의 제자. 네. 수제자는 안자였지만 결국은 공자의 도를 후세에 전한 대학이라는 책을 통해 전한 게 증자인데 공자의 그 증자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노둔하다. 그게 뭐냐면 재질이 천재형이 아니고 아주 그 꾸준하게 성실 노력파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뭘 했냐면 하루에 세 번 자기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자성어인데 일일삼성. 나는 매일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를 살펴봤다. 그런데 이게 세 가지 주제가 아니라도요. 무언가 매일매일 자기가 생리적인 거 말고 무언가 의식적으로 매일매일 반복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주역에 종시라는 말이 있어요. 종시.
종시.
네, 마칠 종 시작할 시. 우리는 시종이라고 하잖아요.
어, 반대로 얘기하네요.
근데 주역에서는 시종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 종시라고 그래. 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러네요. 시작하고 땡하면 끝이에요. 근데 마치면서 다시 다음 날 또 되풀이하려면 종시여야 돼요.
기가 막히네요. 네. 동지네요, 동지.
그렇죠. 아하. 그래서 지금 딱 연말 연초가 종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처음에 세우실 때 참고될 거.
네.
어? 여우 꼬리 잘 올릴지 내릴지 나하고 뭐 맞는지 보고
네.
그걸 항심으로 이어가려면 뭔가 매일매일 뭔가 하는 1분이든 뭐든 하나씩 의식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죠. 돌아볼 시간을
그렇죠.
가져라.
체크하고 내일 또 준비하는 네. 그 타임.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네. 겸손하게 유중의 미를 거두면 아. 새해는 좀 제대로 뭔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강연이셨어요. 예, 예.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뜻의 군자 유종이르기까지
예.
아 정말 시의적절한 사자성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자성어로 본 주역, 사주를 보는 책으로만 알고 있기 쉬운데요. 삶의 지혜가 담긴 깊이 있는 유교 경전입니다.
네.
아마 정미 씨도 오늘 주역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예, 방송 나가면서 계속 최정진 교수님을 바꿔달라고 지금 시청자, 청취자분들 전화 굉장히 와요. 저 사주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많이 오는데 예, 책 보면서 고전으로 읽는 고사성어 인문학 읽으면서 훨씬 더 크게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이 기회를 통해서
네.
주역이라는 글이 경전이고 어떤 우주의 섭리 살아가는 지혜
네네.
이런 것들이 풍부한 그런 책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생각이 드셨으면 뭐 저는 만족합니다.
네.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오늘 함께 보고 있는 고전으로 있는 고사성어 인문학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내드리는 퀴즈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십시오.
이 책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유교 경전인 동시에 길흉을 전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가죽으로 만든 끈이 세 번 끊어질 정도로 이 책을 많이 읽어 위편삼절이라는 고사성어를 낳기도 했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풀이하며 사람들이 우주적 섭리에 의한 음양 변화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일까요? 1번 주역 2번 손자병법,
3번 서유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추첨을 통해서 최정준 교수의 사인이 담긴 고전으로 읽는 고사성어 인문학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최정준 교수와 고사성어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주역과 관련된 이야기 사자성어들을 살펴봤죠. 이 밖에도 책에는 많은 사자성어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우공이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때로는 우직함이 지혜로움보다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사실은 어떤 우리가 아, 지혜롭다, 뭐 어리석다 이런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노자 말씀대로 정말 위대한 지혜는 바보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 우공 어리석을 우자 또 지혜로운 또 하라비의 대표 지수. 이 두 인물의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공이 자기가 이제 북쪽의 산에 살고 있었는데 앞에 거기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통행이 불편한 거예요. 가족 회의를 해서 얘들아 이 산 우리가 삽으로 매일매일 떠가지고 이 산 좀 깎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어쨌든 DNA가 다른 친구는 반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할아버지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우리끼리 할 수는 없습니다.
간의 수공.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옆 동네 사는 지수가 지혜로움의 상징인가 할아비가 야, 너 그거 어느 세월에 그거를 하려고 하느냐. 너는 그 산에 한 모퉁이도 너는 깎아낼 수가 없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 내 대에서 다 끝낼 생각 아니야. 내 아들, 손자.
계속 시다.
계속. 난 될 때까지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지수가 덜컥 하는데 동시에 그 이야기를 그 산에 산신이 들은 거예요. 산신이 듣고 가만 있어봐. 내 보금자리가 없어져? 그래서 이제 하늘의 상제한테 건의를 했죠. 저 쫓겨나게 생겼어요. 왜? 아니 저 양반이 대대로 이 산을 깎아가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어떻게 좀 처리 저 좀 그 해주세요. 네. 상처받지 않게.
어떡해요.
그래서 집을 옮겨줬어요. 제가 신장을 시켜가지고 동남쪽에 탁 없어졌다. 그래서 지혜를 뽐내던 지수는 할 말이 없게 됐고 그 어리석다는 그 우공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종종 보죠.
네. 스스로 돕는 자는 뭐 하늘이 돕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하면 이렇게 상제가 산을 싹
옮겨주고.
줬어요. 저희는 얘기를 했으니까 최정준 교수께서는 지금 여기 103개의 사자성어 들어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제일 좋아서 맨 첫 번째는 게 있는데
네.
이리관지라고요. 한일서이 꿰일관 갈지. 하나로서 꿰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람이 뭐 여럿이고 종족이 여럿이고 사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본바탕 그리고 그 마음이 작용하는 어떤 원리 이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서로 공감을 가지고 서로가 소통을 하면 그게 무언가 조금 더 이야기가 되고 헤아리게 되고 역지사지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 저는 요 이리관지라는 사자성어를 예, 좋아합니다.
네. 정미 씨는 책 읽으면서 이번에도 밑줄 쫙 그으셨다고요?
예.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드려서 그 가운데 흐르는 세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천자문에 나오는 촌음시경을 이야기하면서 주자의 권학시에 대해 교수님께서 써놓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밑줄 그은 그 부분으로 낭독을 한번 해드릴까 해요.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살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옥도 잘 다듬어주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한다. 길을 알고 그릇을 이루려면 노력과 더불어 시간이 필요한데 애석하게도 한량 없는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반절을 낭비했다고 후회하는 40대 중반을 지나며 읽는 주자의 권학시를 읽을 때마다 눈가가 시려온다. 소년은 늙기 쉽고 배움은 이루기 어려우니 한마디 짧은 세월을 아껴라. 연못과 봄풀은 아직 꿈도 깨지 못했는데 섬뜰 앞 오동나무 잎새는 어느새 가을 소리를 알리네.
정말 좋네요. 그 초늠을 아껴서 빨리 공부해야 될 것 같은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부분 발췌해서 정민 씨가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최종윤 교수님께서 공부하라는 걸 권하는 시를 읽으시면서 눈가가 시려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색다른 분이신 것 같다 생각이
마찬가지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갔어요.
진짜로요.
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렇죠. 그 보면 뭐 우리가 주역에서는 이제 그 사태의 파악을 좋은지 나쁜지를 네 가지로 평가하는데,
네.
좋으면 길.
길.
아니면 흉.
흉.
그리고 길하다 흉으로 가는 게 이제 잘못되는 거, 인.
인.
그런데 잘못됐다가 좋은 쪽으로 가는 표현이 회예요, 회. 참회, 니우침 회자, 후회.
네.
그 사람이 후회가 있는 한은 어떤 좋은 쪽으로 향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계기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이게.
네. 2016년 내년에는 또 어떤 한 해가 될런지 기대가 됩니다. 그 2015년 희망사자성어에는 정본 청원이 뽑혔었어요.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자, 오늘 내년에 어떤 해가 되면 좋을런지 교수님께서 사자성어를 하나 뽑아주시죠.
예, 저는 내년에는 좀 그 나쁜 것들은 싹 그냥 조금씩 줄어들고,
예.
다 없진 못하겠죠.
네.
좋은 것들은 조금 더 많아지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 나쁜 거는 막고, 아락, 마그락, 예, 그 아카락, 그리고 드날릴 양, 착할 선, 좋은 거는 조금 많이 뭐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나,
네.
좀 그렇게 됐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네. 그 어려운 고전을 고사성어로 재미나게 접근해본 색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은 좀 막 북돋아서 선한 일로만 가득한 2016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저희 EBS FM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EBS 방송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듣다 보면 건강도 좋아지시고 신장도 아주 튼튼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하신 일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정미 씨 혹시 궁금한 점 없으셨어요?
아니, 최종준 교수님의 연락처를 좀 받아가야 돼요. 앞으로 예 대소사를 함께 좀 논의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 고전어로 읽는 고사성어 인문학 좀 옆에 두고 보면서
네.
그 옛 성인들의 말씀에서 좀 앞으로의 현명함 갈 수 있는 길을 좀 찾는 해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을 남정미 씨가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유교 경전인 동시에 길흉을 전보는 책은 1번 주역이었습니다.
네, 오늘 1부, 2부 퀴즈 정답자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사성어가 이렇게나 폭넓게 고전을 아우르고 또 재미있는지 새삼스럽게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정준 교수 그리고 남정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달력을 둘러싼 과학과 권력의 이야기, 달력과 권력. 서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이정모 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토요 이문화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끝음악으로 장사에게 노래 찔레꽃 보내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할게요. 토요 이문화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